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요즘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의 새 세대들의 노래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 간의 언어나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렇게 음악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북조선 신자분들과 저희도 실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오면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가를 계속 부르며 왔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은 어떤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실지 궁금하네요.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은 어떤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 저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유는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꼭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시편 148편 3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여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헐러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모든 만물들이 동물, 식물, 땅과 바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여름의 매미 소리, 가을의 귀뚜라미 소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우리 이제 언젠가는 북조선과 남조선도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오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야기 형식으로 읽어볼게요.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그 뒤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해요.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너무도 걱정이 됐어요. 야곱을 불러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는 가나안인 아내를 맞아서 그것이 근심이 되니 야곱만큼은 바닷나라로 보내서 사촌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네 삼촌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 말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함께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닷나라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해가 져서 야곱은 들판의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어요. 잠자는 동안 야곱을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서 한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그 꼭대기에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은 온 세계에 널리 퍼질 정도로 많아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꿈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잠자던 곳에서 베개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존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요.
야곱은 드디어 바닷나람에 도착해 라반을 만나요. 야곱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고 라반은 조카 야곱을 환영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일을 도우면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레아는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라반은 야곱의 청혼을 허락했고 그때부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7년 동안은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의 기간이 결코 힘들거나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7년 뒤 야곱은 라반에게 아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 큰 혼인잔치를 열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야곱은 신부와 함께 신방에 들어가게 되죠. 결혼식에서 신부는 얼굴을 가리는 긴 베일을 쓰고 있었고 신방은 모든 불을 꺼서 사방이 캄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자신과 함께 신방에 들었던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게 되고 외삼촌에 화를 냅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 지역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동생도 결혼할 수 있으니 이후에 또 7년을 일해주면 라헬도 아내를 주겠다고 말해요. 야곱은 라반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라반은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신녀로 주고 라헬에게는 여종 빌하를 신녀로 주었어요.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로만 향했어요.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루우벤이었어요.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로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동안 라헬은 전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와 남편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도록 했어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어요. 그 뒤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과 함께 하도록 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인 디나를 낳았어요.
레아는 딸을 낳은 뒤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녀의 서원을 들어주셔서 라헬은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대가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야곱의 그 다음 이야기예요.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 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 라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품삯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라반은 많은 떼의 가축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으로 품삯을 받고 싶은지 말하라고 했어요. 야곱은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을 가려내서 달라고 했어요. 라반은 야곱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라반은 결코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곱도 라반에게 깜빡 속아 라헬이 아닌 레아를 처음에 신부로 맞이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라반은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골라서 자기의 아들들이 치게 하고 야곱과 자신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나머지 흰 양을 치도록 했지요.
라반은 야곱이 절대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재산을 잃어서 떠나게 되면 라반은 가장 뛰어나고 성실했던 종을 한 명 잃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야곱을 더우셨어요. 야곱은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베어내고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어요. 그리고는 양떼가 물을 마시는 개천의 물구유 앞에 세우고 양떼에게 향하게 하니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새끼를 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양이나 염소는 모두 얼룩덜룩하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무늬가 있는 것을 낳았어요. 야곱은 이렇게 태어난 새끼 양과 염소들은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고 또 아주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벨 때는 자기가 껍질을 벗겨든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어요.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갔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시기가 났어요. 그것을 야곱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볼 때마다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거든요. 우리는 시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고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라반은 야곱이 애써서 일해준 덕분에 거부가 되었는데도 고마움을 모르네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아멘.
분명 야곱 덕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으면서도 금방 태도가 바뀌었죠.
속상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은 낯선 땅에서 충분히 살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갈 준비가 다 된 것이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나쁘게 했지만 야곱은 보복을 하지 않고 견뎌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값을 주지 않으려 했었으나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일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하셨지만 사실 이건 야곱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형인 에서가 자기를 용서했는지를 아직 몰랐거든요. 더구나 이제는 자기 혼자 목숨이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에서가 자기 부인과 아이들까지 과연 봐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딴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자신을 지켜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한 것이었어요.
앞에는 형인 에서가, 뒤에는 가시 아버지 라반, 야곱은 너무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가시 아버지 라반은 야곱이 떠나면 뒤쫓아와서 야곱을 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야곱은 가시 아버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자식과 아내와 그가 바딴 아람에서 얻었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나섰어요.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떠나기엔 가장 좋은 때였어요.
야곱이 떠난 것을 사흘이 지나서야 라반은 알게 되었어요. 라반은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부지런히 야곱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방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라반이 화가 난 것을 아시고 그가 야곱과 싸우려고 마음먹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말로라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지 말고 다시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하셨던 이유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보살핌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만약 라반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확신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라반의 고백을 들은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가시 아버지인 라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가라앉혔는데 혹시 에서영의 분노도 하나님이 가라앉혀 주시지 않을까라고요. 걱정했던 가시 아버지와의 만남은 하나님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덕에 야곱은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을 모두 말할 수 있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위로하고 함께 제사를 드린 후 식사를 했으며 다음 날 아침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떠났어요.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 야곱에게는 에서와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도 야곱은 여전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 좋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는 여행길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그들이 하나님의 근대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근대를 보내서 지켜주실 정도로 안전하고 사랑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야곱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마도 몇 번이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야곱은 형이 너무 두려워서 그의 호의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서는 세일 땅의 에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은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면서 형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야곱은 에서를 내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낮추면서 내게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는데 은혜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분명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지만 야곱은 에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에서를 주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말을 듣고 에서에게로 갔던 사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분명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형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는데 일이 더 나빠졌을 때가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이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먼저 시내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았어요. 야곱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400명이나 되는 하인을 데리고 오는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할지 말이에요.
그때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 밤새 함께 씨름을 했어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고 떠나려고 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매달렸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매달려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발꿈치라도 잡으려 했고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줬어도 기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더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내고 에서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난 야곱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형을 만나러 가야 해요. 무서워서 떨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것은 야곱에게는 너무도 큰 힘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끝내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에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이온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요. 네. 물어봐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이 누구랑 어떤 거래를 할 때 좀 이거는 좀 비굴하게 하거나 좀 불법적으로 한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알려줄래요?
이제 저는 불법적으로는 아닌데, 네, 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제 손전화기를 판 적이 있거든요. 쓰던 손전화기를. 근데 이제 좀 그 뒤에 살짝 그 뭔가 흠집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있다고 하면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조그만 거니까 그냥 판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좀 비굴하겠죠.
그랬군요. 네. 불법은 아니고 비굴이군요. 네. 우리 연자매님은요?
이건 제가 정말 오래전에 어렸을 때 얘기긴 했는데 좀 부끄럽지만 네. 제가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되게 그때 어려운 상태,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서 배고픈 상태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가 정말 욕심나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탐하고 갖고 싶어서, 정말 음식을 그냥 그저 나눠줘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물품과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 부끄럽습니다.
어릴 때. 네. 저도 하나가 있는데 나눠도 될까요?
네, 궁금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형식적으로 깊게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하루는 어디 이제 장터에 가서 내가 저거를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제가 저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 불법이에요. 훔쳐올 테니까 이거를 그때 한 3만 원이었으면 너한테 만 원에 팔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훔치는 건 아니었고 네.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갖고 싶은 나머지 해서 그 친구가 훔쳤어요. 그 저한테 그래서 만 원을 받고서 그거를 열심히 입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네. 이랬던 적이 있는데.
불법이네.
네, 불법을 해갔는데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재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대표해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승리와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강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북조선 신자들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북조선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됨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북조선 신자들 앞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네.
주님.
자나깨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신방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지수자매님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명분. 신자의 명분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좀 마음을 다한 기도해 주신 우리 예언자매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 기도가 우리 북조선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한 기도이니 하나님께서 꼭 상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의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란성 쌍둥이는 뭐 어떤 거예요?
아니, 쌍둥이, 네, 좋은 질문이야. 쌍둥이는 가타야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모양도 생김새도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는 비교적 남성답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이삭은 그래서 장남인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아, 내 성적인 야곱은 바깥보다는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어머니인 리브가가 더 좋아했던 거네요.
네. 하루는 에서가 여느 때와 같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형님이 배가 많이 고프시군요. 내가 만든 팥죽 좀 얼른 드세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거래를 제안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오늘부터 장자권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욕심쟁이였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계약을요. 형 에서가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팥죽 주면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줄게. 이랬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어리석게도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이해가 안 되게 연기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연자매님이.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예언자매님,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인 에서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귀한 줄 알았던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네요.
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명분이 있어요. 직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명분이나 직분에는 뭐가 있나요?
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삶에 임겨워서 그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직분보다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같은 것은 별로 우리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공산당 간부나 돈을 많이 버는 자리 이런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런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에 찔림이 좀 많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더 많이 바라고 살잖아요.
네.
세상적인 직분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돈도 벌게 해주고 존경심도 받게 하니까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과 같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명분이나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직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신자의 명분을 다시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저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에서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명분, 신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 배가 고픈 나에게는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도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명분과 직분을 귀중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지혜로운 신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지혜로운 신자로 잘 살고 싶네요.
네, 귀한 고백에 감사해요. 그것이야말로 기본을 충실히 따르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자가 되는 첫 관문이 무엇이냐?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관문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하면 저는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독교 신앙과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 북조선과 같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한 때였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자밥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붙잡아 가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화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세례를 받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였던 거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지던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지금 북조선 신자들과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을 끝까지 지키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세례 때 이 고백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인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나 세례받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인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생명 다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두 분의 귀한 고백 너무 고마워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명분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이고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맞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 고마워요, 예언자매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아는 우리 신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잠들어 있으면 불이 난 줄도 몰라서 불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깨어 있어야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에서의 경우는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것이 귀한 줄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에는 에서는 눈을 떠야 할 때 감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집에 있기보다는 들에 나가서 뛰면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깨어있는 줄로 착각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네요.
대부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이 정말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귀한 것이 바로 옆에 있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일상에서 보면 물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우리가 사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물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요.
그런데 예전에 불과 30년 전만 해도 남조선에는요 수돗물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외에 나가보니까 물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물을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했었군요.
네.
그런데 시절이 지나고 요즘에는 남조선도 대부분 마실 물을 사서 먹더라고요. 새삼 물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 공기도 너무 귀하고요. 생각하면 귀한 것이 참 많네요.
그런데 그것을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맑은 공기를 늘 마시고 살았으니 귀한 줄 몰랐던 게 당연하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 위기가 오고 환경 오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깨닫는 것이 매일 먹는 밥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수자매 말대로 철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런 거 귀한 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귀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두 분의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족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족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족이 되는 거란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인 거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배고플 때 팥죽으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에 넘어가지 않고 신자의 명분, 그리스도의 명분, 우리 신자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시는 공기, 네, 이런 물 이런 거를 진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네. 제일 귀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도 네 그렇게 제일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데 그렇게 물과 공기처럼 잊고 살아가지 않나
네, 이런 그런
네, 뉘우침이 좀 들고
네. 네,
또 저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네. 마치 내가 선택해서 된 것처럼 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소중한지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맞아요. 정말로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고백 감사하고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과 동일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언 자매님 좀 나눠줄래요?
네, 저도 앞에 지수 자매님 나눠준 것처럼 자녀된 이 직분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건지 정말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그 명분을 가지고 좀 더 나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맞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온갖 유혹들이 정말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참 진리를 분별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런 동일한 마음이 저 북한 땅에 북조선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 깨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언 자매 나눠주신 것처럼
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네.
우리 북조선에 있는 형제 자매님 우리 신자들 다 같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것에 불이익을 당하는 나중에 순교까지 당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이 단순한 시인이자 신앙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며 신앙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악한 사탄 마귀가 팥죽으로 배고픈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자의 명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자의 명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신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